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관련해서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이 어떤 유래를 가졌고 어떤 파워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지혜가 숨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AI 시대는 정보와 지식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삶의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요. 정보와 지식은 엄청난데 대화를 해보면 또 옆을 관찰해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 삶의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예를 들어서 요리법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요리 잘하는 엄마나 이모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거나 레시피를 이렇게 받아 적었거든. 지금은 요리 채널 열어놓거나 절개찾기에 표시해놓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였지? 잠시 포즈해놓고 다시 따라만 하면 돼. 얼마 전에 제가 문서 작업을 하다가 윈도우 화면이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일 반대되는 이거 표시 있죠. 왜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에 두 번 경험했고 두 번째 블루스크린이 떴을 때는 앞에 해놓던 문서 작업에 저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한 시간 분량께 날아가 버렸어요.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받으러 갔고 서비스 차지가 꽤 나왔죠.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다른 폰을 가지고 제가 지금 크롬 웹 브라우저 쓰는데 알아보았더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블루스크린 뜨는 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구글 웹 브라우저 쓰다가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답은 크롬 설정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하드웨어 가속을 해제만 하면 돼요. 스텝 하나, 둘, 셋, 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사소통도 이런 한두 세 개 스텝을 거치면 해결이 되어지는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 배우자와의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도 1, 2, 3, 4 이런 스텝만 따르면 물 흐르듯이 그렇게 대화가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맞춤형 정보, 지혜라는 말의 의미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혜란 삶을 솜씨 있게 skillfully 사는 능력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요 지혜를 다르게 정의했어요. 지혜란 지식을 합당하게 적용하는 것.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의는 이 definition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 모두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본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보신 것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사물, 사건, 사람, 내면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GP에게 갑니다. GP의 그런 권유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피검사도 하고 MRI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그래도 원인을 못 잡아내는 경우 있죠. 그래서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탁월한 의료진이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게 안 보일까요? 원인이. 하나님에게도 이게 비밀일까요?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영어 듣기 공부를 위해서 미국 TV 드라마를 본 게 있어요. 저는 시리즈를 보기 위해서 뭔가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선택한 거는 메디컬 드라마예요. 그래서 Grey's Anatomy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제가 이렇게 푹 빠진 게 닥터 하우스예요. 몰입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즌 4까지 갔을 텐데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 성깔 하는 천재 의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패밀리 네임이 하우스예요. 하우스. 인상도 더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전공이 진단의학이에요. 진단의학. 그래서 왜 아픈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셜록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처럼 뭐 전개하는 그런 의학 추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즌 1, 제1 에피소드 제1화에는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레베카라는 유치원 선생님이 나오는데 아이들을 이제 인도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고 혀에 마비가 생기고 안면신경이 마비되면서 갑자기 위기가 느껴지니까 칠판에다가 call the nurse 간호사 불러줘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고 발작을 해요. 이제 emergency로 해서 병원으로 옵니다. 여러가지 진단을 해요. 그리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의사는 동맥류나 뇌졸중일 거라고 추측하고 다른 의사는 광우병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다른 의사는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생각해요. 닥터 하우스는 다른 두 동료 의사에게 이 레베카라는 여자 환자의 집에 몰래 진입해서 뭔가를 알아내오라고 뭔가 근거라도 알아내오라고 환경조사를 시켜요. 집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환자의 냉장고에서 햄, 이 레베카가 햄을 먹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닥터 하우스가 햄과 돼지고기에 있는 기생충, 촌충에 의한 뇌유낭미 중증으로 의심해요.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에서 기생충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알벤다졸 구충제 두알로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5천원 밖에 안 해요. 알벤다졸 하루에 두알씩 한 달만 복용하면 생명을 건져. 근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 드라마가 실제 근거한 어떤 스토리이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보는데 그 에피소드에서는 원인을 발견하죠. 그리고 레베카의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엄청난 차원의 존재인데 어느 정도로 엄청난 분이신가? 제가 좋아하는 시편 147편 4절 5절 저는 입에 붙었어요. 147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별들의 수효를 센다는 건 지금 과학계에서는 별들이 얼마 있다는 건 모릅니다. 그냥 추정해요.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숫자를 대충 이 정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은하계 1천억 개의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은하가 컨스텔레이션이 또 한 2천억 개 정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한단 말이에요. 추정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각각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마지막이 뭐예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것을 NCB New Catholic Bible에는 His wisdom is without limit.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는 엄청난 차원의 존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의로 진을 다 합쳐도 알지 못하는 질병의 원인과 질병의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다면. 몇 개월 전에 저는 크라처치에 있는 아들 집에 다녀왔습니다. 크라처치에서 한 1시간 20, 30분 떨어진 곳에 캐서 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와, 여기는 반지의 제왕 촬영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그런 관광지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크라처치는 바다와 맞닿아 있을 정도로 해발이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문했던 그 캐슬 힐은 해발 700m니까 그러니까 해면에서 700m로 오르는 쪽에 있는 곳이죠. 오르막길을 꽤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앞에 느린 화물차가 있으면은 거기 도로가 예를 들어서 90 아니면 100km로 달릴 수가 있는데 앞에 화물차가 시속 40km로 다니면은 뒤에 그 속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추월하고 싶은데 갑자기 꼬불길이 나타나니까 언제 마주 오는 차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앞에 차의 속도에 맞춰서 이 구간까지는 뭐 한 5분 내지 10분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만약 이때 드론이 있어서 드론을 띄워서 아들이 운전하는데 뭐 며느리가 드론을 띄워서 도로 전체를 보면서 다니엘 지금부터 3km 구간 동안에 달려 그냥 그렇게 하면 추월해도 되겠죠. 우리에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해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시는 그러한 인격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혈액도 그렇고 체질도 주어졌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혈액형을 나는 AB형을 제가 선택했어요. 너무 천만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존해요. 지금 저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상태의 온도 영하 70도가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하 70도가 되어집니다. 저는 라트비아 선교지에서 영하 20도까지는 견뎌봤어요. 그것도 한 3, 4개월이 지속되고 6개월 동안 눈이 있거든요. 견뎌봤어요. 우리는 뭐 온도가 한 32도, 40도까지는 지금 현재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이상기온에. 6개월 동안 60도? 섭씨 60도가 지속되는 그게 견딘다고요? 근데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것이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지면 그것도 20% 정도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1%만 가까워져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게 신비입니다. 의존적이에요. 내가 태어난 나라, 여러분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을 텐데 그건 누가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기로 결정했다면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어져서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의 부모가 이렇게 생긴 분들이고 나의 형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1900몇 년도에 태어난 어떤 존재예요. 전부 다 주어진 것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알게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태어나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는 작업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보십시오.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얻으라, 높이라, 품으라. 어떻게 더 이상 강조해요? 잠언 15장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최우선이다. 내 삶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 그리고 확보하기를 애쓰라.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너는 그 중에서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확보하도록 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전에 보이지 않던 내용이 주의 말씀을 열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외웠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엄청난 내용을 담은 약속입니다. 이 구절을 잠시 묵상해보면 두 가지 사실이 바탕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보유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 하나님께는 다 있구나 이 지혜가. 그리고 이 초청을 했으니 주길 열망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은 올해 읽었던 책 가운데 베스트 5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은 앞부분 뭐 3분의 2 정도에는 그렇게 막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되지만 뒤에 뭔가가 아주 익사이팅하게 사로잡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책이 그랬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NDE 관련 책입니다.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Near Death, 죽음 가까이 갔 어떤 사람의 체험이 앤지 페니모라고 하는 여자의 그 책인데 앤지 페니모 Beyond the Darkness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둠을 넘어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여자처럼 내적의 어떤 상처, 자살 중독, 피해의식, 결혼 시간의 갈등 너무 진솔한 공감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어떤 책들은 징징거리면은 막 제가 독자가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저자인 경우에는 동감을 하면서 같이 막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따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자살을 합니다. 끝내 남편과 아이는 2층에 있고 자기는 이 거실에서 이렇게 메모를 써놓고 정말 미안하다는 메모를 써놓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었을 때 자기 영혼이 빠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영적인 체험이 책 일부분 몇 챕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에 한 거룩한 존재가 있음을 이제 감지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분에게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빛과 모든 것을 삼킬 만한 그런 사랑이 영혼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NG 페니모의 그 몸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생각의 생각으로 서로 대화 가운데 이 예수님이 자기의 내면 전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임을 느낍니다. 116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Through this empathy ran a deep vein of sorrow. 주님의 공감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He ached. He truly grieved for the pain I had endured, but even more for my failure to seek his comfort. 예수님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아파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을 더욱 설피하셨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His greatest desire was to help me. 주님이 가지신 가장 큰 열망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He mourned my blindness as a mother would mourn their child. 내가 이런 사실에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장 큰 열망이 나를 돕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blindness, 눈을 감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치 엄마가 죽은 자식을 슬퍼하듯이 나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나타냈다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거 주님이시다. 내가 알던 주님이시다.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내주겠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내 자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냔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자기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모든 것에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시고 지혜 근원이시고 모든 지혜는 드론을 띄워야 알 수 있는, 추월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지금 얼마인지, 메디컬 닥터 하우스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연구하고 환경조사해서 알아낸 그 기승증, 존충의 그 원인, 이런 모든 것,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와 지식, 이 모든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desire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열망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대해서, 저는 시간 사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타임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책들을 사보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어든지 뭐 한국어든지 시간 사용에 대한 것을 고민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니다. 놀라운 통찰력이 거기 담겨 있어요.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 부부 사이의 대화와 관련된 것, 우리가 귀 여기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는 돈, 소유와 관련된 것, 건강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 나의 구원과 관련된 것, 미래와 관련된 것, 건강 스트레스 이야기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쌓이면 예외 없이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지 상관없이 스트레스 쌓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짧은 시간에 자기 보상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예외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지 뭐 IT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어디 정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사람이든지 간에 스트레스 쌓이면 짧은 시간에 자기 보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어려운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자기 보상 어떤 게 있을까요? 술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폭식을 하거나 밤늦게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자기 보상의 형식이에요. TV 드라마에 빠지거나 도파민을 확 올리는 보상을 시도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도파민 확 올리는 보상에 내가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은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삶이 피폐해져요. 이런 패턴을 반복 경험한 적이 있는, 그러니까 한 적이 있어요. 경험도 있고 지식이 있어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왜 반복할까요?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왜 반복할까요? 인터넷 게임이나 TV 드라마나 폭식이나 술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체육관에 회원권 끊는 것이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혜 영역이에요. 나에게 맞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의 삶에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 보시기에 해답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혜의 길을 알았더라면 피곤한 삶의 패턴에서 벌써 벗어났을 것인데 정보도 있고 관련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여거나 여전히 피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메커니즘은 다시 말해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떤 기계보다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단순했다면 벌써 해법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했었겠죠. 근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3, 40년 애쓰고 해법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잡혀요. 사람과의 관계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 관련해서 왜 이토록 자녀 양육이 힘들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까? 단순하지 않아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영역이죠. 따라서 제대로 자녀 양육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구하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이곳저곳을 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그냥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혜와 전략이 숨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캐내야 돼요. 금 광맥이 그냥 금덩어리로 이렇게 흩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금 광맥이 숨어져 있고 그것을 파야 되고 재련해야 되고 그래서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살펴보면 발견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잠언 22장과 29장은 드러나 있는 자녀와 관련된 어떤 지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6절이요.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이의 기질과 성품이 우리 아이 다르고 이웃집 아이가 다를 것입니다. 같은 사촌이라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3000년 전에 기록된 문장입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 현대 여기에 하나님께서 업데이트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99닥달이 잘못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3000년 전에는 적용하고 효력을 발휘하지만 지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곤면일까요? 잠언 29장 15절 보십시오. 우리 시대, 우리 사회 환경 문화에서는 아주 구닥다리 조언으로 들릴 거예요. 1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담은 이런 지혜 말씀에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기울이지 않죠. 그 때문에 자녀가 장성해서 지금 5살, 6살, 11살, 12살 이렇게는 큰 문제를 안 일으켜요. 이렇게도 그냥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해서 엄마의 마음의 근심과 슬픔을 안기는 대상이 돼요. 잠언 29장 15절을 주목하지 아니하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새벽 시간에 한 가정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려서 숨을 거둡니다. 범인은 이들 부부의 23살 난 아들입니다. 주식을 하다가 4천만 원을 잃게 되자 부모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6천만 원, 죽으면 6천만 원 탈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몰래 들어요. 생명보험 가입시켜놓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6천만 원 탈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종 근이에요.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담은 지혜의 말씀임을 믿고서 주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했는데 우리 아이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TLB 잠시 보십시오. Today's Living Bible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을 Scolding and spanking. 아이를 야단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사랑하면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눈물이 쏙 나오도록 야단을 치라고요. 눈물이 쏙 나오도록. 이 아이를 사랑하여. 그리고 spanking, 어디에요? spanking 어디를 해요? 엉덩이를 때리면, 아이를 야단치고 엉덩이를 때리면, Spanking a child helps him to learn. 아이가 배우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 left to himself. 그냥 내버려 두면 he brings a shame to his mother.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엄마에게 수치를 안겨둘 것이다. 지혜로운 훈육은 반드시 필요해.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진정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확신하는 대신에 배워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대신에 세상이 횡행하는 그 양육법에 지금 많이 학습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는데 주님 우리 가정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있다면 알게 해주십시오. 적용해야 할 방식이 있다면 주님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이며 모든 영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담은 지혜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내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